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본문은 우리가 들은 대로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일반에 이제 널리 유포된 종말론은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우주 해체설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 다 그냥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잘 아시죠? 뭐 휴거설이라는 거. 영어로는 rapture라고 그러고 우리 한문으로는 휴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아마겟돈 전쟁, 또 뭐 예수님의 날짜 이렇게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천년 왕국설 있잖아요.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뭐 종류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한간의 유행성 그 종말론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위기감을 이렇게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정 본문들, 그것이만 쏠려서 그들의 그 종말 이론을 맹신을 하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종말론이라는 말부터 잠깐 소개를 하겠고요. 그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이라든지 뭐 다니엘에 나오는 종말론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여러 이런저런 곳에서 뭐 듣거나 보거나 한 그런 종말론을 머리에 이렇게 담고 계시면 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말부터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에스카톨로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로 뭐 목사님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 또 뭐 책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헬라어로 그 뭐 에스카토스라든지 에스카톤 뭐 이런 데서 이제 연결된 말들을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말들이 에스카톤, 에스카톨로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런 말 나오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그랬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말세라는 말이 종말이라는 말이고 에스카톨로지를 얘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해서 여기서 뭐 말세 마지막 때 그 같은 말을 그렇게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마지막 때니 종말이니 뭐 말세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우리나라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존 드레인이라는 스코틀랜드 분인데 그 학자 신학자의 책을 제가 옛날에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 예수와 사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전체 신학 총론을 이제 한 권으로 다 이렇게 두껍게 내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냈는데 예수와 사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생활, 그다음에 바울 이렇게 해서 신약을 전체도 다 다뤘습니다. 예, 구약 총론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보면은 구약 이야기, 구약 신학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원래는 한 책이에요. 한 책으로 이렇게 요즘 그렇게 나와요. 그 신약은 영어로 보시려면은 그 단권으로 한 권으로 된 것이 업데이트된 단권인데 3판이에요. Third Edition인데 Introducing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의 라이온 출판사라고 아주 훌륭한 출판사인데 거기서 나오는데 편집도 잘 되어 있고 안에 사진도 많고 굉장히 잘 만든 책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책들은 신구약 총론으로서 여러 가지 그 신학 이슈들까지 다 다룬 가장 잘 쓰여진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권이 근데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은데 뭐 여의치가 못해서 신학기를 못 간다든지 또 성경을 좀 이렇게 원론적으로 좀 이렇게 통이 있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사실 이 책들을 늘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이라는 이 종말론에 대한 세 갈래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지만은 아마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하나의 막 예비 지식으로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미래적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Futurist Eschatology.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갔던 그, 독일의, 알버트 슈바이처 아시죠? 그 슈바이처가 이제 의사로서 갔습니다, 거기. 근데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큰 신학자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이제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래적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종말론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르냐면 그분도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미래는 저 먼 미래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미래를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의 시점에서 본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도 뭐 20세기, 21세기까지 이렇게 막 오는 거 아니고 예수님 시대 안에 올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 종말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종말론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말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어느 때 형체를 가진 그런 형태로 실현된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그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의 묵시적 종말론 이렇게 말하죠. 묵시적인. 그런 묵시 종말론의 관점과 시점에서 본 미래의 종말입니다. 이 사람 주장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계시문학의 왕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과 예수님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이죠.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세상에 갑자기 진입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이 예수님 자신의 생애에서 실현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 구절들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전격적인 드라마틱한 개입에 의해서 인자의 왕권이 이제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립된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임명한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조만간 임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격적으로 아주 극적인 도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꿈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이 유대 관원들을 유대인들을 자극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극하고 하나님도 자극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는 그런 극형, 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한갑 백일몽으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게 인용을 합니다. 운명의 바퀴는 돌지 않았다. 예수는 그 바퀴 위에 자신을 던졌지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을 뿐이다. 굉장히 비참한 식구 같은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진짜 운명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그런데 슈바이처의 얘기가 뭐냐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꿈은 사라지고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남긴 그 모범 그것은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예수의 그런 모범을 본받아서 실천을 하고 있다. 그 아프리카 가서 그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런 훌륭한 일을 뭐 노벨 평화상 정도 받을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와 같은 견해가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의 이름이 역사적 예수의 탐색이라는 겁니다.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그래서 아직도 이 책이 최대 신학 고전으로 꼽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 이미 실현됐다는 거예요. 미래에 뭐 종말이 오고 그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국의 C.H. 도드라는 신학자의 이론인데 슈바이처의 미래적 종말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정격적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그 종말론하는 거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뭐냐면 이미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종말이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이미 여기 있다 이거예요. End is near가 아니라 end is here. 도우드, C.H. 도우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속에서 예수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이 C.H. 도우드의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반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발전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걸 인정해요.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이미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출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론이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그 아주 좀 먼 미래에 대한 그 종말적인 그런 억측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뭐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들이 많고 부질없는 억측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적 같은 건 전통적인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구절들은 도드의 아이디어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는 새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실제적인 하나의 징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라 이거예요. 또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있을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도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세사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것에 부딪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드의 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구절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코멘트인데요. 실현된 종말론은 미래에 실현될 그 종말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양쪽이 다 있어요. 이미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천국에 예수와 함께 왔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올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또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지 않은 이상 출발된 종말론. 이건 좀 번역이 좀 안 좋아요. 그 영어로 말하면 inaugurated eschatology. 근데 이제 슈바이처의 미래적 종말론이나 도드의 그 실현된 종말론은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이론인데 이것이 일종의 합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양쪽을 붙였다고 볼 수 있죠. 일면으로는 하나님의 새 공동체가 예수님의 인격체를 통해서 인격체에서 인격체 안에서 도래했다 그렇게 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새 사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완성이라는 것은 아직 미래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잘 표현하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사실 뭐 이런 말들을 목사들이 하고 막 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소스를 잘 안 밝혀지고 해서 뭐 그럴 필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다 신학 이론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표현을 해요. 이미 왔지만은 아직은 다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오셨지만은 재림이 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서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머물 천국이 또 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잘 쓰는 신학 용어가 바로 그 신학 수로제이를테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동의하겠습니다만 이 이론이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냥 예비 지식으로 들어두시라.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이제 사용한 언어는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 공동체 혹은 새 사회가 임박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그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새 공동체, 이 새로운 하나님 사회의 나라의 근본 성격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개입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나타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교회에 준 성령의 선물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새로운 공동체가, 그 사회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 언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예수님은 여러 각도로, 저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칼라를 좋아하신다고 믿어요. 흑백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흑백도 쓰시죠. 대조를 위해서. 그렇지만 칼라풀 하신 분이에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여러 각도에서 다변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뭐 딱 하나로 딱 기계적으로 여기 저기 딱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이라고 그 성격을 설명하시는데, 그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뭐 신구 같으면서 좀 어렵죠. 자고 나실 때는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작은 누룩인데 그렇게 커진다. 뭐 그런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또 재림, 예수님 재림에서도 보면 영광 중에 예수께서 갑작스럽게 출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말이죠.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앞에서 추천한 책을 보시고 이 얘기는 막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 살든지 간에 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점치러 다니고, 신자들도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알려고 힘써야죠.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의사가 없는 그런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뭐 계시하지 않은 거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짜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성전. 아주 오래 걸려서 지은 것이고, 지금도 뭐 완전히 짓지 않은 것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참 멋있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야, 정말 멋있다. 예.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인자가 와서 여기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임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수님 전혀 건물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성전 파괴라는 것은 제자들의 머리에는 모든 유대인이 다 그랬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옛날에 성전이 파괴되게 했었죠.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됐잖아요.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지었어요. 또 지었어요. 근데 그것은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했습니다. 이제 이 성전 보고 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성전도 로마군이 와서 나중에 AD 70년에 다 때리 부시고 말잖아요. 그 예수님 바로 그거 예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멋진 건축물에서,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지만은, 그렇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심각한 영적 상태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화려한 성전에 다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제자들도 거기에 다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성전은 뭔가 속죄의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본다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 자체로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보시고 전혀 감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성전이 이 성전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뭐 수십 년 동안 교회당 건축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큰 빚을 지면서까지 다른 교회들하고 경쟁을 해서 대형교회당 짓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오늘날 우리나라의 참 이 부끄러운 교회의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 각자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교회당을 잘 지어야 한다거나 교회당을 잘 지었으니까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일 없어요. 교회당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건축에 그야말로 정신이 다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질 중심의 그런 삶과 하나님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시대를 내다본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임재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너희라고 했어요. 크리스천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체적인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의 삶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전이죠. 그것을 내다본 것이 건축물로서의 상징적인 구약시대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것은 성전 제도라는 것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참 성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다음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입니다. 돌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 있어봐야 새 생명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의 그 본체인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체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제사의식을 행하고 또 백성의 경계체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고 간구하는 곳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해서 위선과 탐욕과 그런 거짓의 온상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불모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영접했어야 할 그런 성전이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함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 파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으로 대체가 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율법에 의해서 운영됐던 그 성전 시스템은 종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바라보았던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개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것은 그림자인데 성전이 그것이 실제로 이제 바뀌고 이제 상징이 실제로 드러난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산 성전으로서 자기 백성의 경배를 받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이 옛날에 상징적으로 성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제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멸망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제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라 그래 알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종말이 이제 온 줄 알았으니까 그 멸망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뭘 열거하시냐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는데 파괴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유의해라 그랬어요. 언제 뭐 며칠 날 몇 년 뭐 온다 그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고 징조에 관심을 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징조가 일어나도 그것이 곧 세상 끝날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징조가 막 나니까 막 지진 나고 막 그냥 뭐 쓰나미 오고 무슨 전쟁 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곧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에 세상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징조들이 13장 7절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자체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자체는 세상이 다 끝나는 종말이 온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할 테니까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국가 사이에 전쟁이 많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역시 중요한 그 지적은 8절에 이는 이러한 징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이다. 인류 역사에서 항상 뭐 전쟁이 있었고 천재지변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하고 성전이 멸망한 AD 70년 사이에 그 기간에도 지진이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수차례의 그 흉년도 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 끝이 그때 온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 끝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끝이다 그러면 모든 거 다른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뭐 끝나는데 뭘 뭐 돈 벌고 뭐 하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 종말 얘기하면 가정도 버리고 막 하고 하잖아요. 종말이다. 이거 끝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글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니까 할 일이 있다 이거 말씀해요. 할 일이 있다. 그것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또 공회와 그런데 이제 잡혀가서 공회와 회당에서 박해를 받고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복음, 나에 대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뭐 못 배웠다고 해서 그런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층민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히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또 만국에 전파된다고 하셨고요.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가족 사이에도 배신이 생기고 분열이 있을 것이다. 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미움도 안 받고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고 막 그래서 그냥 무슨 재앙이 좀 일어나면 그때 그냥 바로 그냥 휴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싹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거 아니라. 근데 본문을 이렇게 그런 징조들을 열거하는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까닭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직결시키고 예수님, 그건 곧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그러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구체적인 그 이벤트를 두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은 세상 종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세상 종말의 징조, 세상 종말이 아닌 징조들의 이벤트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경고하신 대로 거짓된 종말론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뭐 세상이 갈수록 정치적 분쟁이 많고 자연재해, 뭐 각종 부패, 극심한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이다. 그러면 무엇이 재난의 시작이겠어요? 의미를 좀 넓혀서 본다면 우선 이런 징조들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이 아니고 재난이 시작되는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을 가리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세상 역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진입이거나 아까 말한 그 슈바츠의 아이디어처럼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국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국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대분기점이 된 거죠. 이것이 새로운 국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이 인류의 역사에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가 아주 거대한 새로운 대전환점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종말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어떤 형태로 퍼져나갈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국민이에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출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예수님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왜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원문상으로 보면 산고의 시작이라고 해요. 산고.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번역하고 직역 성경에 보니까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통이 오는 것은 뭡니까? 출산에 대한 신호죠. 그런데 진통이 있다고 해서 애가 금방 나옵니까? 진통이 있으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애가 출산하는 거죠. 비교적 빨리 출산할 수도 있고 혹은 장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산고의 시작이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일면 시작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고 후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면은 구속의 역사가 새 생명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즉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새 시대의 시작은 1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께 주신 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흔히 뭐 현대판 종말론자들이 선전하듯이 뭐 공포심을 막 일으키게 한다든지 극단적인 그 어떤 종말적 위기심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밀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었어요. 물론 무서운 박해가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나 왕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한 된다. 이렇게 또 격려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라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오구들이고 다들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식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높은 사람도 만나고 바리새인들 많이 보고 그러긴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지배자들, 통치자들, 그런 이 뭐 왕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의 임팩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됐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못나고 가난하고 허약하고 연약하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께 그 같은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의 증인으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 말할 것을 너희들 하나는 아는 것도 없고 뭐 성경 잘 모르고 어떡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움츠려야 될 것이 아니고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역경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전환이 시작되거든 그걸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살라 하는 것이에요.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오기만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신들에게. 근데 이제 13장 13절에 그 묘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흔히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은 꾸준한 선행을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잖아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선행이 조건으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해석은 뭐냐면 끝까지 견뎌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환란 때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환란 때 그 막 망하고 막 사람들 막 로마군이 와서 죽이고 할 때 그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디면은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뭐 이제 계시록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그 대화 뭐 7년 환란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종말의 대환란 때 살아남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뭐 하늘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건 좀 무리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 항목 전체입니다. 이게 이 항목을 보시면 중요해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이 전체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딘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절대 모범이고 절대 모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포기하시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기독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신실히 끝까지 따르는 견디는 제자들이 우러러보고 흔들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말을 바꾸면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박해를 견디면 그것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종말에 받는 마지막 단계의 축복의 하나인 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활한 이후에 높은 레벨의 영광의 자리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이 그냥 금방 다 깨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맡은 소명을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세상이 뭐 다 파괴되고 말 것이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한다든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해결될 테니까 그때까지 그럭저럭 살면 된다는 식으로 세월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속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인가 교회와 복음과 주님을 위해 기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난의 시작은 산고가 시작됐다는 때예요. 고통이 있지만 좋은 결과도 따라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마음을 쏠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오는 축복들의 마음을 둬야 돼요. 새 시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는 위에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어야 하겠습니다. 아멘.